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고 또 내 편에서는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내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 영적인 성장,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주변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성장과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거기에 포도 송이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습니까? 그 무수한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여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신앙에 하는 만큼 과연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한 알의 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생명력이 있는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그 안에 내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알의 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없고 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접붙임이 될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서 이런 영적인 원리대로 하는 사람이 곧 이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한알의 밀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한알의 밀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내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조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군중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세상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서에 보면 군중은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똑같이 따라하는 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떡 먹고 배부른 것에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 피로를 채워주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내가 아직 주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직 군중의 신앙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단지 나의 피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러한 영적인 이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다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부릅니다. 말씀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곧 영적인 이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상의 야망을 쫓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몰이 들 곳도 없다.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이 근거가 내 신앙의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떠나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그 통합 측 교단에서 자라났는데 교회 안에서 물론 은혜도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런 좀 전통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덧 몇 년 지나고 하다 보니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단체에 와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그 서울의 상도동에 있는 저희 그 친척분이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가 기쁨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그 1996년에 기쁨의 교회에 등록한 오래된 아주 오래된 화석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에서 한 3년 뒤에 은혜를 받고 제가 교회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항상 그 남는 것이 있는데 화양리 시절에도 물론 그때도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기도하셨고 개척되고 나서 계속 몇 년간 다 합쳐서 아마 4년 동안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동으로 교회가 분당 구미동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제가 간사로 또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 그 사무실에 가면 뭐 주말에도 그렇고 가면 항상 그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항상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새벽 예배에 다녀오시면 그 차가운 손으로 저의 머리에 얹고 항상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그 마음에 차고 있다가 그 차가운 손을 저에게 얹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자다가 말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몇 번 또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귓가에 들려오는 그 할머니의 기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치 제가 교회에 가면 목양실에 들려오는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성도는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목회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주는구나. 영적인 그 목회자가 주는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도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안정을 얻는구나.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늘의 미랄이 되는 누군가의 그 헌신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또한 물론 목사님도 당연히 기도하셨고 또 그런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초창기에 제가 기억나는 건 저는 기쁨의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선교단체에서 그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방언으로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의 초창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1년 걸려서 날마다 철하기도 하는데 방언 받기까지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철하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 오자마자 치유되고 회개하고 이런 많은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고 그런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토대 위에 있을 때 나는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발을 들여놨지만 이미 누군가 그 기도를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그 기도와 헌신의 그 하나님 미랄이 되는 사람들의 수고 위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을 하면 이제 앞으로 누군가 교회에 오게 될 그 다음 세대 또 앞으로 자라나게 될 그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한 16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세상적이고 술 먹고 방황하던 그런 학생이 누군가 선배들이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1, 2년 동안 아니면 더 오랫동안 열심히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싫어하고 배척을 받아도 계속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심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대학 시절 동안 나 혼자 은혜 받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 캠퍼스에 더 이상 이제 모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음의 갑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계산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고 갑질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갑질을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갑질을 하셨는데 어떤 갑질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낮아지는 갑질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갑질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종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그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제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일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그 왕가의 귀족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아주 초라하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 사람들이 주목하는 왕족, 귀족이 아니라 제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 왕족들을 제자로 부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낮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아마 다 쫓아낼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누구와 친분이 맺느냐? 그 신분 중심의 사회니까, 서열이 있으니까 다 높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냥 유유상종, 끼리끼리 세상의 성공, 그 스카이캐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고상한 사람들과 다 어울리기 원하고 아무도 세리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죄인들,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삭개오와 같은 세리 집에 들어가서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의 주류층, 세상에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런 비웃음을 받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예수님은 결국 그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동시에 바로 십자가는 가장 그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죽음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율법의 기준, 그 유대인의 기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가장 그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왕이면 잘 되기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해도 교회 안에서 잘 되기 원하고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이 강한 것들 아무도 꺾지 못하는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나의 강한 이 나의 자아, 내가 죽고 낮아지는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함으로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깨어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혜로운 방법, 내가 낮아지지 않는 방법, 나의 강한 것으로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내가 낮아지는 방법으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내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나에게 그 나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이 갑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부르심 받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을 하나님 바로 안 쓰십니다. 광야에서 그 십수년 동안 낮아지고 죽어지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낮아지는 그 온갖 갑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 그 왕궁,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잘나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되고 낮아지고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서 그 모세가 강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도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아마 광야에 며칠, 아마 몇 년도 못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막 전멸했을 겁니다. 자의 그 의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미랄이 되면서까지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누가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을 귀하게 여기고 먹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내 안에 분명한 믿음과 가치관이 없으면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세상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굳이 내가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죄인 상처하는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낮아지면서까지 이 영혼 돕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합니까? 우리는 의인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고상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기준으로 보면 내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못 돕고 저 사람은 저 이유 때문에 못 돕고 내 주변에 많은 그 영혼 양떼들이 있어도 내가 도울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기 이전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 안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낮아지는 그 갑집을, 그런 갑집을 할 자세가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는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왕교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주변에 나의 강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왕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강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어지는 갑집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차라리 추상적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신학교 선배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방학 동안 한두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선배가 그 방학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열방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나라만 빼고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란에 되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거, 그 자존심을 꺾는 거,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또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을 해온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진다는 이것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교지 가서 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서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시기 질투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모습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사람 앞에 보이는 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도 세상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땅히 섬김받고 대접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어딘가의 미지에 있는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는 있는데 진짜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진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모아서는 그냥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3년 동안 서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이 틈만 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자리에 다툼을 하고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지 못하는 섬길 수 없는 우리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우리를 섬겨주는 또 다른 그 리더 나를 도와주는 다른 그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리더와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만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낮아지고 섬기는 리더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리더의 본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섬기는 그 리더의 본을 본 만큼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감당해준 리더의 본을 봤다면 내가 이제는 그 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섬겨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은 또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의 강한 것, 내 생각, 내 의의를 꺾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것, 내 생각, 나의 이론이 강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와 맞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지 않는 이 나의 강한 것들, 내가 내 생각이 깨워질 때, 나의 강한 이론이 깨워질 때, 나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밀알이 죽어지는 값지불을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너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나는 그냥 바보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그 일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밀알이 되어 죽어지면 나의 캠퍼스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워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이 어떤 열매기를 말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 그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과연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지금도 맺혀지고 있는가? 과거에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원리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돕고자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잘 해주고 좋게 해줘도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고마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잘 따르긴 한데 예수님께로 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가 영광받는 방법,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해서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때론 오해를 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말씀의 원리 그대로 낮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는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도 되지 않고 내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불평 원망하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 말씀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내 욕심, 내 강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지혜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많고 세상에 좋은 능력과 은사가 많은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강한 것, 내 혈기, 내 강한 것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약한 사람, 약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신앙이나 지금 하는 신앙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것이죠. 과연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변화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나를 버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전통과 거룩의 모양으로 점점 더 내가 강해지고 지식은 많고 화려해지는데 좋은 직분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인 변화와 능력,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이죠. 초라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을 하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저는 머리가 없어서 저는 다른 무슨 내 능력이 부족해서 어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뛰어난 머리, 내 뛰어난 실력, 능력, 학벌, 뛰어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이 나의 지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의 강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놀랍게 쓰신 것은 바울이 학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 여사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 여사도 아니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바울처럼 학식 있고 뛰어나고 뭔가가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잘난 것이 있어도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강한 것, 나의 자랑, 내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히고 차단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그곳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누군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적인 이 회복이 임하고 평양의 부흥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놀랍게 교회들이 일어난 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하늘의 미랄이 된 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위 세상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아이돌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부패하고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지는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사람들, 하나님 미랄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값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눈물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교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교회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있고 영광받고 그곳에 세상에 영광받는 사람들은 모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은혜도 없고 구원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그 토대 위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 과거의 한국교회 그 많은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도 예수 한번 믿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신앙했던 순수하게 살았던 그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토대 위에 지금 제가 있고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내 때에 그냥 다 누리고 까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누가 눈물 흘리는 거 기쁨의 눈물, 승리해서 영광받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흘리는 그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져야만 하는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 누가 원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일을 하기 원한다면 그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영적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아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희생과 헌신을 아는 사람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거하실 때 심한 그 통곡과 그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가 깨달아지고 끊을 수 없는 죄가 끊어지고 내가 몰랐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하늘의 미래를 되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성공한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세상처럼 잘 돼야 되겠다. 무조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없는 곳,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가 다시 예습관대로 살아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도 없고 그냥 한알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한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한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가정과 내가 가는 그곳에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에 과연 나를 통하여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21일 동안 오늘이 20일 되는 날입니다. 30주년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값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지는 이 갑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과 이론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밀알이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를 때 내가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그곳에 있는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무슨 내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불순종하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늘의 밀알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 근거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군림받고 주장하고 높임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낮아짐으로 나를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